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4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제목 함께 따라 하시겠습니다. 비전 프로세스. 다시 한번 비전 프로세스. 우리 사회에 낙하산 인사라는 말이 있죠. 회사나 어떤 단체에서 공정한 경쟁을 거치지 않고 그 하늘에서 낙하산을 타고 내려오듯이 배후의 어떤 권력에 의해서 어느 날 갑자기 그 조직에 핵심 인물이 되어 있는 것을 보통 이제 낙하산 인사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낙하산이라는 말이 성립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요소가 있는데 낙하산 인사가 성립되려면 두 가지가 필요해요. 하나는 무능력. 능력이 없는데 거기 있는 거예요. 능력이 있으면 그건 낙하산이라고 그러지 않아요. 스카웃이지. 그죠? 근데 능력이 없는데 그 자리에 있으면 이게 낙하산인 거예요. 그래서 첫째는 이제 무능력이고 둘째는 인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인맥. 아는 사람이 있으니까 이제 이렇게 온 건데 그 자리에 앉을 만한 능력을 갖고 있지 않은데 배후에 어떤 힘 있는 사람의 인맥을 통해서 공정한 경쟁 없이 그 자리에 앉게 됐다라고 하는 것을 좀 비꼬고 비하하는 말로 이제 그렇게 보통 많이 써요. 그 대표적인 예가 하나 있는데 2016년 기억하실 거예요. 대한민국을 혼란에 빠뜨린 이 국정농단 주범의 딸이죠. 정아무개 씨가 그런 경우예요. 이 땅에 그 수많은 학생들은 밤잠을 설쳐가면서 열심히 공부해서 어렵게 들어가는 그 학교를 이 사람은 돈과 권력을 통해서 그냥 쉽게 들어가는 거예요. 학점도 문제없어요. 그냥 다 얻을 수 있는 거예요. 학점도 다 얻을 수 있는 거예요. 권력을 등에 업고 약 35억 원에 달하는 엄청난 돈을 말 구입하고 또 승마 활동비로 대기업으로부터 지원을 받았다 그래요. 뭐 말 구입하는 데만 한 18억 정도가 들었다 그러니 말이 왜 이렇게 비싼지 저는 그렇게 비싼지 몰랐어요. 근데 그거하고 이제 뭐 여기저기서 독일 뭐 이런 데서 또 승마를 또 해야 되니까 그런 활동비를 그렇게 대기업으로부터 지원을 받았어요. 그러니 정부 입장에서는 그런 대기업에게 또 뭘 또 하나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뭐 이런 사슬이 있는 거죠. 문제가 있는 거죠. 이런 사실들이 드러났을 때 국민들이 이 분노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결과만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과정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과정을 무시한 사람의 결말, 과정이 탄탄하지 않은 이들의 결말은 비참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과정이 힘들 수 있어요. 근데 이거 지금 그게 과정이니까 사실은 이게 좋은 거거든요. 우리 신앙생활도 같아요. 신앙생활도 여러분 제가 우리 정말 하나님의 발 쓰임받는 분들을 보면은 그 과정에 보면 힘든 일들이 있어요. 어려운 일들이 있어요. 근데 그 과정을 잘 밟고 견뎌내고 인내하고 그러다 보면 어느 날 같이 정말 보석 같은 믿음으로 딱 만들어져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흔들리지가 않아요. 그런 경우는. 근데 이런 과정이 없이 어느 날 그냥 한번 은혜 받고 그냥 뭐 교회에 제일 충성하는 것처럼 이렇게 하잖아요. 이 과정이 탄탄하지 않고 기본기가 없다 보니까 그냥 흔들려요. 결국 이 아직 지금 이제 22살이더라고요. 벌써 2년 전, 3년 전 얘기잖아요. 이 22살밖에 안 된 이 사람은 어떻게 됐냐면 고등학교 졸업이 취소됐어요. 이게 중졸이 돼버린 거예요. 대학 입학, 우리나라 제일 좋은 대학 중에 하나였죠. 이 대학 입학도 그냥 취소가 됐어요. 지금은 학력이 아주 낮아졌어요. 그녀의 이 부정과 불법을 도왔던 이 여대의 교수들은 다 줄줄이 구속이 돼버립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 정부의 실세들, 이 사람을 또 배후에서 도와줬던 이 실세들 역시 모두 다 구속이 돼버렸고요. 우리나라 최대 기업이고 또 세계적인 기업이라고 하는 S기업의 총수가 또 구속이 되는, 이것 때문에 또 구속이 된 거예요. 많이 또 돈을 대준 거잖아요. 자, 우리가 어떤 꿈과 비전을 향해 나아갈 때 그 꿈과 비전을 이루어가는 과정이라는 걸 여러분 무시하지 마세요. 과정이 있어요. 그 과정을 어떻게 해나가느냐가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비전 프로세스예요. 비전 프로세스. 자,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과 바나바는 예수님의 지상명령이 이 복음 전파 선교를 위해서 각 마을을 다니면서 전도하고 있었습니다. 이들의 비전은 곧 하나님의 비전이었어요. 그들의 꿈은 곧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그러니 그들이 갖고 있는 꿈과 비전이 얼마나 귀합니까? 정말 귀하죠. 그들은 정말 선하고 훌륭한 일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 꿈과 비전이 아무런 과정도 없이 그냥 이루어지는 건 아닙니다. 비전이 이루어지는 과정에는 여러 가지 방해와 어려움이 있을 거예요. 그걸 예상을 해야 돼요. 각오를 사실은 해야 돼요. 자, 우리 첫 번째 주제부터 한번 좀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읽겠습니다. 시작. 부정적 의견에 흔들리지 말라. 다시 한번 시작. 부정적 의견에 흔들리지 말라. 이 바울과 바나바는 터키의 비시디아 안디옥 지역에서 동쪽으로 이고니온이라는 마을로 이동을 해서 유대인들이 모이는 회당에 들어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 1절 하반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유다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믿더라 라고 돼 있어요. NIV 영어 성경에 보니까 great number라고 돼 있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들 앞에 예수를 믿기로 하고 돌아왔는지 정말 그들의 전도에는 놀라운 성과가 있었던 겁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던 거예요. 자, 그런데 2절 말씀 볼게요. 시작. 그러나 순종하지 아니하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하여 형제들에게 악감을 품게 하거늘. 여러분, 어디에나 선과 악은 존재합니다. 어디에나 빛과 어두움은 항상 공존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어떤 꿈과 비전을 향해 나아갈 때 거기 꿈과 비전을 향해 나아가면서 여러분 좋은 성과들을 얻잖아요. 그런 어떤 성과들 때문에 여러분이 기쁠 거예요. 아, 너무 신나는 거야. 이렇게 하니까 되는구나. 그러면서 막 신날 거예요. 기쁘기도 하고 보람도 느끼기도 하고 그리고 자기의 꿈을 향한 기대가 더 커지기도 할 겁니다. 여러분들이 세부에 와서 뭔가를 시작해서 어떤 일들을 해나갈 때 막 성과가 있으니까 눈에 보이는 성과들이 있으니까 이게 되네, 잘 되네 하면서 막 기쁘고 즐거울 거예요. 하지만 항상 좋은 것만 있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의 발목을 잡는 것들이 나타날 수도 있어요. 여러분을 시기하는 사람이 나타날 수도 있어요. 어떤 경우는 조직적으로 여러분을 괴롭히는 조직들이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그런 환경들이 나타날 수 있어요. 여러분 낙심하게 할 만한 여러 가지 상황들이 벌어질 수도 있을 겁니다. 자,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여러분을 환영할 거라는 건 생각하지 마세요. 모든 사람들이 여러분을 좋아할 거라는 생각은 하지 마세요. 그런 기대는 하지 마세요. 모든 사람들이 여러분을 좋아하고 모든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협조하고 여러분을 적극적으로 지지할 거라고 여러분 기대하지 마세요. 좋아하는 분들이 있겠죠. 협조해주는 분들이 있겠죠. 지지해주는 분들이 있겠죠. 그러나 분명 그 안에 반대자들이 있어요. 그 안에도 분명 적극적으로 반대하는 사람들이 나타나게 될 거예요. 소극적으로 반대하는 사람, 적극적으로 반대하는 사람 있어요. 어디에나 다 있어요. 어디에나 다 있어요. 2003년에 진보진영에서 진보진영의 후보였던 분이 우리나라 대통령이 취임하게 되셨어요. 지금까지도 아마 이분을 존경하는 국민들이 많이 계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이분이 취임하자마자 우리나라 대통령은 이게 제일 우방이 미국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미국에 가서 대통령을 만나고 이제 국빈 뭐 방문 뭐 이런 거 하잖아요. 그래서 미국을 탔어요. 취임하자마자 미국에 방문해서 미국 대통령을 만나고 여러 가지 미국에 대해서 좋은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 그분 미국이랑 우리가 좋은 관계를 유지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좋은 관계를 유지하면 우리 안보에 문제가 생기고 굉장히 경제적인 부분에 지금 미국이 중국 흔들고 막 있잖아요. 이런 것처럼 여러분 중국에 비해서 우리는 얼마나 작아요. 그런데 미국이 이 경제적인 부분도 이게 굉장히 커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이랑은 우리가 좋은 관계를 유지해 나가야 돼요. 좋은 관계를 유지해 나가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미국 대통령, 우리나라 대통령이 미국 취임하자마자 가는 게 이제 미국이에요. 제일 먼저 방문하는 데가 미국이에요. 방문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대통령이 좋은 이제 이야기를 많이 했어요. 덕담을 했어요. 예를 들어서, 아, 미국은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희생한 사람들이 살고 있는 나라, 자유와 정의가 항상 승리해온 나라로 대단히 부럽고 정말 좋은 나라다. 라고 이분이 덕담을 했고, 또 이분의 솔직한 마음일 수도 있고, 또 부러운 마음도 있고, 민주적으로 발전한 뭐 여러 가지 모습들이 부러우면 여러 가지 면에서 이분이 그런 덕담을 하신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그건 당연하잖아요. 그런 얘기들은 할 수 있잖아요. 했어요. 우방국의 대통령으로 충분히 할 수 있는 말이요. 그렇게 해야 되고. 그리고 우리 대통령이 17일까지 미국 방문했다가 17일날 귀국을 했어요. 17일날 귀국을 했는데 그 다음날이 5.18이었어요. 5.18. 5.18 행사장에 간 거예요. 우리 대통령이 5.18 행사장에 방문했는데 거기에 일부 진보적 성향의 사람들이 대통령의 친미 발언을 성토하고 규탄하고 소란을 피우기 시작한 거예요. 어떻게 친미 발언을 할 수 있냐? 완전히 극적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이제 대단하게 이렇게 막 발언을 하고 규탄을 한 거예요. 대통령도 진보 성향이 강한 분인데 이 대통령도 진보 쪽에 계신 분인데 이게 강한 분인데 자신을 더 지지해줘야 될 사람이 오히려 대통령을 규탄하고 그러니까 우리 대통령이 속이 좀 많이 상했던 것 같아요. 속이 상해가지고 그래서 그때 대통령이 무슨 뭐 나와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방송에도 나온 거죠. 아, 이렇게 사사건건 문제 삼으면 이러다 대통령 못 해먹겠다 이랬어요. 이분이 워낙 소탈한 분이니까 아예 대통령 못 해먹겠다. 왜 이렇게 자꾸 반대하냐고. 사사건건 자꾸 늘어지냐고. 이래서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대통령 못 해먹겠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또 이게 대통령 못 해먹겠다고 했다고 이제 난리가 났죠. 뭐 난리가 났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자리가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런 얘기를 했겠어요. 3개월밖에 안 됐을 때 대통령 된 지 3개월밖에 안 됐어요. 근데 그 자리가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렇게 얘기를 했겠어요. 나를 지지해 주는 건 아니에요. 아무리 훌륭하고 좋은 분이라도 다 적극적으로 지지해 주지 않아. 반드시 반대가 있어요. 바울과 바나바가 그 마을에 들어가서 나쁜 얘기를 했겠어요? 여러분 교회에서 나쁜 얘기 가르쳐요? 교회에서 나쁜 얘기 가르칩니까? 여러분 가정생활 잘하라 그러고 남편 잘 섬기라 그러고 아내를 사랑하라 그러고 아이들 믿음으로 잘 가르치라 그러고 어디 가서 나쁜 짓 하지 말라 그러고 그렇게 가르치잖아요. 교회에서 나쁜 짓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바울과 바나바가 나쁜 짓 가르쳤겠어요? 얼마나 좋은 얘기를 했겠어요? 이들이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어떤 문제를 일으켰겠어요? 사람들을 속이거나 금품을 갈취했거나 어떤 악한 일을 벌였겠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지금 커다란 반대에 부딪힌 거예요. 여러분들이 정직하게 하고 여러분이 최선을 다하고 여러분 바르게 간다 그래도 여러분 커다란 반대에는 부딪힐 수 있어요. 여러분이 꿈을 향해서 막 가는데 반대가 없을 거라고 그냥 형통할 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자, 어떤 유대인들은 자신들만 믿지 않을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마음까지 선동합니다. 이게 그냥 자기만 안 하면 되는데 꼭 다른 사람도 붙들어요. 꼭 다른 사람을 붙들어요. 그래가지고 다른 사람부터 이 얘기하고 저 얘기하고 선동하고 막 이래요. 이게 이들의 특징입니다. 반대자들의 특징이에요. 막 선동해서 바울과 바나바에게 심지어 이 바울과 바나가 무슨 짓을 했어요? 나쁜 짓을 한 게 아니잖아요. 근데 악감을 가지게 만들어요. 악에 바치게 만들어요. 얼마나 바울과 바나바 입장에서 이게 억울한 일입니까? 무슨 일을 했다고? 이 구절을 메시지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해요. 그러나 믿지 않는 유대인들은 바울과 바나바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 이거 요즘 말로 하면 이게 고소할 일이죠.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 사람들의 마음에 불신과 의혹의 씨를 뿌렸다. 마음속에 의혹의 씨를 뿌린 거야. 그 사람들의 마음속에 불신의 씨를 그냥 싹 뿌려놓은 거예요. 제가 처음 이 땅에서 교회를 개척해서 세워나갈 때 저 역시도 비슷한 경험들을 했어요. 저 지금으로는 너무 감사한 훈련이라고 저는 생각도 해요. 제가 완벽하지 않은 인간이기 때문에 분명히 실수도 했을 거고 저로 인해서 마음이 상한 분들도 분명히 계셨을 겁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제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어떤 악한 짓을 했거나 남을 속이거나 뭐 남의 금품을 갈취하거나 한 일이 없었잖아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세부에 돌아다니면서 저에 대한 허위 사실을 막 유포하는 거예요. 이 사람 만나는 사람들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야. 세부 강명계 김재환 목사 나쁜 사람이라고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람들의 마음에 저에 대한 불신과 의혹을 갖게끔 만들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소문들을 들은 분들은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나는 김재환 목사님 괜찮은 사람으로 봤는데 고개를 갸우뚱하는 거죠. 저를 만나보지도 않고 고개를 갸우뚱하기 시작하는 사람들이 생겼어요. 저도 한국에서 20년 목회하면서 그 전에 제가 여기 오기 전에 제가 한국에서 20년을 목회했는데 20년 목회하면서 전혀 겪어보지 못했던 일을 여기 와서 겪다 보니까 처음에는 제가 정신을 못 차리겠더라고요. 정신 없었어요. 억울하기도 하고요. 분하기도 하고요. 막 잠을 설치기도 했어요. 하지만 제가 할 수 있는 건 기도 외에는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야, 목사가 이렇게 약한 사람인지 몰랐어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목사 타이틀을 가지고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누구 붙잡고 멱살 잡고 싸울 수도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기도 외에는 정말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다고 그런 소문을 퍼뜨리는 사람 불러가지고 제가 싸울 수도 없고 진실을 밝히겠다고 우리 삼자대면합시다 하고 삼자대면하고 사자대면을 하고 뭐 이럴 수가 없어요. 만약에 그런 거 해가지고 그 사람이 예를 들어서 거짓말 퍼뜨렸다는 사실이 드러나면요. 그러면요. 어떻게 할 건데? 제가 어떻게 할 건데? 그 드러나면요. 그 사람이 제 앞에서 회개하고 아 제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목사님 용서해 주세요. 이럴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럴 것 같아요? 안 그래요. 그거 드러난 사람은요 더 악이 받쳐요. 더 독하게 나옵니다. 더 오히려 저를 더 공경에 빠뜨리려고 할 겁니다. 시도할 겁니다. 더 괴로워져요. 여러분이 그런 일 당할 때 있을 겁니다. 여러분도 이 세부에 살면서 그런 일 겪을 때 있을 거예요. 그거 일일이 다 대처하지 마세요. 그 일일이 다 말에 변명하고 그럴 필요도 없어요. 괜히 그거 더 공경에 더 처해질 밖에 없게 되는 상황이 벌어지기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때문에 저는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모든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진실과 정의가 바로 서게 될 날을 기다리고 인내하는 것밖에 제가 없더라고요. 여러분의 꿈과 비전이 아무리 좋고 여러분이 바르고 정직하게 산다고 할지라도 모든 사람들이 여러분을 다 환영하고 지지하는 건 아닐 거예요. 때문에 당연히 여러분을 반대하는 사람도 나와요 안 나와요? 나와요. 분명히 나와요. 더 적극적으로는 여러분을 향해 대적하는 사람들, 방해하는 사람들을 여러 가지 악한 짓을 행하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들의 여러분을 향한 부정적인 의견에 흔들리지 마세요.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뭐라고 말하건 여러분 그 말에 흔들리지 마세요. 그 사람이 신입니까? 여러분 그런 부정적인 말을 하는 사람이 하나님이에요? 그 사람들이 말하면 그 사람이 한 말에 대해서는 짠하고 무에서 유가 창조되지 그런 일이 벌어집니까? 그 사람들이 말하는 대로 여러분에게 그런 일이 벌어져요? 여러분은 그 부정적인 사람을 향해 그 사람을 그렇게 절대적으로 신뢰합니까? 여러분 그 사람 안 믿잖아요. 그 사람 말도 믿지 마세요. 그 사람 신뢰하지 않잖아요. 그 사람 말하는 말 신뢰하지 마세요. 그 사람이 여러분을 향해 개가 되라, 소가 되라, 그러면 어느 날 여러분이 개가 돼 있고 소가 돼 있고 이래요? 안 그러죠? 그렇게 안 돼 있죠?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사람 말대로 안 될 겁니다. 그 사람이 하는 말대로 안 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사람이 무슨 말을 하건 그런 말에 여러분이 흔들리지 마세요. 부정적인 생각일 뿐이에요. 그 사람의 생각일 뿐이에요. 저도 개척하고 얼마 안 돼서 제가요 정말 목회자로 한국에서 20년 동안 사역하면서 비슷한 말조차 들어본 적이 없었거든요. 근데 제가 여기 와서 사역하는데 초기에요, 초기에 사꾼 목사라는 얘기를 들었어요. 사꾼 목사. 야, 이 사꾼 목사가 뭔지 아세요? 돈 밝히는 목사라는 거예요. 사꾼 목사라는 거예요. 돈 때문에 목회를 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사기꾼 목사라는 소리를 들었어요. 저는 여러분은 다른 사람에게 혹여라도 부정적인 얘기가 나올 때 조심하시죠. 그잖아요. 그런 단어를 조심하시잖아요. 아, 뭐 그 사람이 그냥 그래서 이렇게 뭐 이렇게 둘러서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이 부정적인 성향의 사람들이 그런 말이 그냥 입에서 툭툭 나와요. 그냥 막 나옵니다. 그럼 말을 안 가려요. 그 사람이 상처를 받지 어떻게 될지 생각 안 해요. 그냥 이 말이 그 강한 말이 센 말들이요. 그냥 툭툭 나와요. 야, 제가 그 말을 듣는데 와, 어떻게 이 사람이 나한테 이러지?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라고 생각할 정도였어요. 정말 제가 평생에 들어본 적이 없었던 어이가 없는 그런 말들이었어요. 부정적인 사람, 비관적인 사람은 항상 그런 말을 입에 담고 삽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입에 부정적인 말을 많이 담고 있는 사람은 조심하라고요.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이게 부정적인 사람, 비관적인 사람은 입에서 이 말이 실수로 나와요. 꼭 실수로 나와요. 그래서 그런 사람은 삶은요 행복할 수가 없어요. 입에 늘 부정적인 얘기를 한다. 행복할 수가 없어요. 그 사람 자신이 행복할 수가 없어요. 부정적인 사람, 실패자의 말은 귀담아 들을 필요 없어요. 여러분이 정말 참고해야 될 말은 긍정적인 믿음의 말을 하는 사람들. 여러분 그런 사람들의 말은 참고하세요. 아, 저 사람이 참 좋은 사람이다. 참고하세요. 기도하는 사람의 말은 참고하세요. 성경 중심적으로 말하는 사람들, 하나님 중심적으로 말하는 사람들의 말에는 여러분 귀를 기울여야 될 거예요. 왠지 아세요? 그 사람의 배후에는 하나님이 계시니까. 그 사람이 그 믿음으로 말했으니까. 그건 참고해도 돼요. 제가 한국에 가서 이렇게 꼭 들리는 데가 서점인데 서점에 가서 보니까 한국에서 많이 팔리는 책이 뭔가 했더니 말의 품격이라는 책이 있더라고요. 정신분석학의 창시자인 지그문드 프로이트 박사가 치료한 어떤 환자 이야기가 그 책에 나오더라고요. 오스트리아에 한 소녀가 살았는데 미신을 신봉한 이 소녀의 할머니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넌 아들로 태어났어야 해. 넌 잘못 태어난 존재야. 스무 살 되기 전에 죽을지도 몰라. 이런 말을 습관적으로 했어요. 그 할머니 참 문제가 있지. 왜 그런 얘기를 손녀한테. 근데 미신을 신봉하다 보니까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냥 그런 얘기를 뱉는 거예요. 소녀는 할머니 말이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할머니 왜 저렇게 기분 나쁜 소리를 자꾸 하시지? 그냥 흘려버렸어요. 흘려버렸는데 이 할머니가 한 말이 무의식 속에 이 소녀의 마음 속에 어느 순간 뿌리를 내려버린 거야.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는 흘려버린다고 했는데 나는 아유 그거 말도 안 돼 이러면서 흘려버린다고 했는데 어느 순간 이게 무의식 속에 뿌리를 내린 거야. 이게 이 프로이트 박사가 치료한 소녀 중에 한 이야기예요. 그런데 정말 스무 살이 되면서 소녀가 시름시름 앓기 시작을 합니다. 온몸이 찢어질 듯한 고통이 매일같이 반복이 되었어요. 병원에서는 그 원인을 찾아내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소녀는 이 프로이트 박사를 찾아왔어요. 프로이트 박사는 그녀와 상담을 쭉 합니다. 어린 시절부터 쭉 상담하고 진단을 딱 해보니까 이렇게 진단을 했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의 몸 상태는 지극히 정상입니다. 단지 어릴 적 당신의 마음을 휘감은 할머니의 부정적인 말과 표현 때문에 그렇게 느끼고 생각하게 된 겁니다. 그 할머니 말 때문에 그게 그 말이 여기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 때문에 지금 그렇게 생각하고 느끼다 보니까 정말 그렇게 돼버리는 것처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말을 덧붙였어요. 타인이 지은 말의 감옥에 갇혀선 안 됩니다. 이제 그곳을 벗어났어요. 다른 사람이 지은 말의 감옥, 너는 이런 사람이야, 너는 이런 사람이야 하고 딱 감옥처럼 그 사람을 거기 가둬두니까 자기가 정말 그런 사람처럼 인 것처럼 생각하고 사는 거예요. 그 감옥에서 벗어나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사람이 뭐라고 말하든 그것은 그 부정적인 사람의 의견일 뿐이에요. 그 의견이 여러분의 현실이 되는 건 아닙니다. 그 부정적 의견이 여러분의 미래가 되는 건 아니에요. 그 부정적 의견에 여러분 흔들리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그 어떤 것도 완전한 건 없어요. 누가 뭐라고 말하건 그 사람은 하나님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비전을 향해 나갈 때 부정적 의견이 상황에 여러분의 믿음이 흔들릴 필요는 전혀 없는 것입니다. 자, 우리 두 번째 주제 보실게요. 시작. 주를 힘입어 담대하라. 다시 한번 시작. 주를 힘입어 담대하라. 이고니온 지역의 유대인들은 이 바울과 바나바의 복음을 믿지 않을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사람들을 선동해서 불신과 의혹의 눈으로 바울과 바나바를 바라보게 했습니다. 제가 처음에 교회를 개척하고 그런 힘든 일들을 겪을 때 마음에 그런 생각이 참 많이 들더라고요. 아, 지금 내가 이 복음을 전하고 이 땅에 교회를 개척해서 사역하기도 바쁜데 이런 쓸데없는 일들에 내 시간과 에너지와 열정을 내가 뺏겨야 되나. 아, 너무 아깝더라고요. 지금 내가 사역하기 위해서 그냥 열심히 일하기도 바쁜데 그냥 쓸데없는 일에 지금 내가 아무 도움도 안 되는 일에 제가 에너지를 뺏기니까 이게 너무 아까운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오는 낙심되는 마음들이 있었습니다. 아, 바울과 바나바라고 해서 왜 낙심되는 일이 없었겠습니까? 자, 그런데 3절 말씀을 한번 보실게요. 시작.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주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게 하신. 자, 그러나 그들은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마음도 흔들릴 뻔했는지 모르겠어요. 저 역시도 그런 상경들 속에 처음 딱 격 들어가 보니까요 흔들리더라고요. 아, 정리하고 가버릴까 이런 생각이 막 들더라고요. 하지만 그들이 어떻게 했어요?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그들은 주님을 힘입음으로 담대함을 얻을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런 담대함이 임하니까 그들을 통해서 놀란 기적들이 나타났던 거예요. 그리고 복음은 계속해서 더 능력 있게 전해지기 시작했던 겁니다. 여러분, 고린도후서 4장 8절과 9절 말씀 읽겠습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바울사도는 이고니온에서 겪었던 일은 사실은 큰 일도 아니었어요. 그 외의 지역에서도 엄청난 일들을 겪었었지만 그는 이 고린도후서 4장의 말씀과 같은 일들을 날마다 경험하며 살았던 거예요. 동서남북 하나 피할 것을 사방으로 꽉 우겨쌈을 당하는, 압박당하는 그런 때가 있잖아요. 그런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기도 하고 누구에게도 하소연할 수 없고 도움받을 수 없는 그런 답답한 일을 당한다 할지라도 어떻게 해요? 낙심하지 않아요. 심지어 박해를 받는다 할지라도 그는 다시 일어날 수가 있었어요. 그 이유가 뭘까요? 고린도후서 4장 7절 말씀 시작.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는 질그릇과 같이 연약하고 깨지기 쉬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질그릇에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게 된 거예요. 때문에 깨지기 쉬운 연약한 싸구려 질그릇이 보배합이 된 거예요. 질그릇이 겉은 아주 보잘것없어요. 그런데 거기에 보물을 닮으면 이게 보물함이 되잖아요. 우리는 질그릇처럼 연약하지만 보배이신 주님이 우리 가운데 오시면서 우리는 보배합이 된 거예요. 자, 이게 질그릇의 능력이에요? 질그릇은 그런 능력이 없어요. 질그릇의 능력이에요? 아니면 그 질그릇 안에 있는 보배이신 예수님의 능력이 있습니까? 바울사도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는 심히 능력의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순간순간 여러분 넘어지죠? 자빠지죠? 실수하죠? 어려운 일 겪고 마음 흔들리죠? 여러분, 우리의 연약함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그때마다 보배이신 예수님을 안에 모셔보세요. 다시 강해집니다. 다시 담대함을 얻습니다. 힘을 얻습니다. 위로를 받습니다. 우리는 약하지만 주님을 힘입는 사람마다 견뎌낼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으로 인해서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겁니다. 강함을 얻게 되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을 근거로 지어진 노래가 약할 때 강함 되시네라는 노래예요. 약할 때 강함 되시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그 노래 잘 아시죠? 이 노래가 원래 지어진 배경을 전에 제가 잠깐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이 노래는요, 그 목사님 아들로서 교회에서 어렸을 때부터 피아노 치시고 열심히 잘 자라고 피아노 반주 타고 열심히 잘 자란 그런 아들이 있었어요. 그런 아들이 있었는데 이 아들이 성장하면서 자기에게 좀 이상한 감정들이 느껴지기 시작했어요. 그게 뭐냐면 남잔데 남자를 보고 가슴이 뛰기 시작하는 거예요. 동성애적인 그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런 어떻게 여러분 남자가 남자를 보고 가슴이 뛴다. 여러분 우리 저기 석중 형제 지금 재현 형제랑 같이 인지었는데 혹시 남자를 보고 가슴이 뛰는 건 아니죠? 둘이 같이 가슴이 뛰면 안 돼요. 안 돼요. 기도 많이 하세요. 그거 안 돼요. 그리고 가슴이 뛰면 안 돼요. 맨날 같이 다니길래 사무실도 같이 옆이고 그러길래 남자 보고 가슴이 뛰면 안 되는 거예요. 여자 보고 가슴이. 근데 여자를 보고 가슴이 뛴다. 정상이에요. 그게 정상이야. 그게 좋은 거예요. 여자를 보고 막 너무 뛴다. 괜찮아요. 그게 정상이에요. 감사하세요. 정말 감사한 거야. 우리 자매들, 우리 민서 형제에서 여자를 보고 가슴이 뛰어? 여자를 보고 가슴이 뛰면 안 되는 거예요. 여기는 또 자매들이니까 남자를 보고 그게 정상인 거예요. 지극히 정상인 거예요. 여러분 나이 때는 여러분이 조선시대 태어나서 벌써 애가 한둘씩은 있잖아요. 그죠? 그럴 나이에요. 근데 지금은 내 지금 애 나면 인생은 이제 후회를 많이 하게 될 거예요. 조금 더 공부하고 일도 해보고 다 사회 나가서 그래야 돼. 자, 이 형제가 너무 괴로운 거예요. 그래서 가출했어요. 집을 가출하고 확 돌아다니고 막 이랬어요. 그러다가 형제가 우연히 찬양 집회하는 것에 들어가서 맨 뒤에 이렇게 쭈그리고 앉아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찬양하는 중 은혜를 받은 거예요. 이분이 엄청 은혜를 받은 거예요. 성령이 임하신 거죠. 은혜를 조그만하게 받았어요. 그리고 이분이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변화되기 시작하면서 부른 노래가 바로 이 노래예요. 이 노래를 지었어요.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2절도 있죠.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 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잔이 확 쓰러져 속에 있는 게 다 쏟아져 버렸어요. 근데 다시 세우셔서 그 빈잔을 채워주시는 분이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이 노래를 부르면서 이분이 이걸 극복한 거야. 나중에 결혼도 했대요. 여자를 보고 가슴이 뛰기 시작했대요. 그래서 결혼도 하고 너무 여자를 좋아해서 애를 6명이나 낳았대요. 많이 낳죠. 너무 여자가 이제 여자를 보면 가슴이 뛰니까 애를 6명이나 낳은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가 아무리 연약하고 부족해도 주님을 바라보고 주의 말씀을 의지해서 나가는 이들마다 주님을 힘입어 담대함을 얻게 되는 거예요. 세상을 살아갈 용기를 얻게 되고 다시 일어날 힘을 얻게 됩니다. 때문에 여러분이 꿈과 비전을 향해 나아가는 동안 여러 가지 상황들, 환경들 또 어떤 사람들이 여러분을 낙심케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주님을 힘입어 여러분 다시 일어나시길 바랍니다. 주님을 힘입어 담대함을 얻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비슷한 얘기가 하나 있는데 우리 전 세계 절망 속에 있는 수많은 이들에게 희망을 전하고 있는 닉 부이치치 이야기를 잘 아실 거예요. 호주의 목사님 가정에서 태어났어요. 이분도 이제 목사님 아들이에요. 그는 태어날 때부터 팔과 다리가 없었어요. 깜짝 놀랄 만한 일이죠. 그런 아이를 어디서 받겠어요? 닉의 어머니조차 아이가 태어났는데 팔다리가 없는 거예요. 팔다리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신앙인이고 목사님 부인이시니까 뭐 낙태를 하거나 할 수가 없잖아요. 생명이 귀하니까. 그래서 태어났는데 팔다리가 없는 거예요. 닉의 어머니가 수개월 동안 이 닉을 안 봤어요. 아예 안 봤어요. 안 쳐다보 인정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아예 안 봤어요. 닉이 성장해 가면서 늘 가졌던 질문이 이거였다 그래요. 하나님, 저는 왜 이럴까요? 하나님, 저는 왜 이렇게 태어났나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생각 많이 해요. 하나님 왜 나는 이런 환경에 있나요? 하나님 왜 나는 이런 가난한 가정에 태어나야 하나? 하나님 왜 우리 부모님 왜 그러시나요? 하나님 왜 나는 이런 환경 속에 하나님 왜 우리 남편은 왜 하나님 우리 아내는 왜 우리 뭐 누구는 왜 나는 이런 환경 속에 나는 왜 일어나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질문을 할 수가 있어요. 닉 역시 하나님 저는 왜 이럴까요? 이것이 이분의 고뇌였다 그래. 7년 동안 이 부분에 대한 고뇌를 갖고 있었대요. 계속 질문하고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한 영상을 한번 보고 오늘 말씀을 좀 맺도록 하겠습니다. 닉 VCC는 우리가 너무 뭐 잘 알죠. 스케이트보드도 탈 줄 알고 수영뿐만 아니라 뭐 서핑도 할 줄 알고 골프까지 즐길 줄 안다 그래요. 어떻게 이런 몸을 갖고 그런 것들을 할 수 있겠습니까? 사실 그 얘기는 한계가 없다 그래요. 한계가 없다 그래요. 자기는 뭐든지 다 할 수 있다 그래요. 그런데 이 사람이 이 책에 보여서 책에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이 책을 보면은 다른 건 다 할 수 있겠지만 결혼은 못 하겠다 그러더라고요. 다른 건 다 가능한 건데 내가 하는 거니까 내가 하면 되니까 결혼은 못 할 것 같다라고 말합니다. 자신 같은 사람과 결혼하려고 올 여자는 없을 줄 알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그는 아름다운 아내를 얻어서 그스라에 지금 아들 하나 낳고 좀 이따가 또 하나 낳고 이번에는 두 쌍둥이 여자 쌍둥이를 낳았어요. 이번에는 그래서 아주 행복한 가정을 이루어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몸이 대단해서 엄청나게 대단해서 지금 이런 일을 이룬다고 생각하세요? 자기는 자기가 한 것이 아니라 결국은 자신을 그렇게 불러주신 자신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 있다라는 것을 지금 고백을 하고 있잖아요. 70억 명의 사람들에게 자기는 복음을 전하고 싶다. 이런 포부를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이런 얘기를 우리에게 남겨줘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제가 할 수 있으면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닉 부이치치는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보여준 하나의 모델입니다. 여러분이 꿈과 비전을 향해 나아가는데 왜 여러분을 방해하는 것이 없겠습니까? 그러나 사람들의 부정적 의견에 흔들리지 마세요. 모든 사람들이 여러분을 환영하거나 지지하지는 않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닉 부이치치와 같이 주님을 힘입어서 다시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바울과 바나바와 같이 주님을 힘입어서 다시 일어나셔서 담대함을 얻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자, 오늘 두 가지 비전 프로세스의 두 가지 꼭 기억하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부정적 의견에 흔들리지 말라. 주를 힘입어 담대하라. 다시 한번 시작! 부정적 의견에 흔들리지 말라. 주를 힘입어 담대하라. 오늘 찬양 같이 드릴 텐데 이 찬양의 가사를 보면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 나의 힘으로는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고 있을 때 이런 가사예요. 우리의 인생 속에는 분명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어렵고 힘든 일들 정말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을 만한 그런 일들이 있어요. 그리고 순간순간 그 꿈을 향해 나가다가 부정적인 의견들 때문에 환경들 때문에 절망할 만한 그런 상황들이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했다라고 이 고백하는 것처럼 오늘 이 찬양의 고백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찬양 같이 드릴게요.